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91대와 선박 12척이 타이완 인근에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11일 오전 6시 중국군 항공기 91대와 선박 12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54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었으며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 중에는 젠16 전폭기 10대와 수호이 30 전투기 8대, TB1, BZK5 무인정찰기 각 1대, 그리고 윈8 대잠초기기 1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과 해군 그리고 지상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일부터 4일간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중국군은 9일 항공모함 산둥함에서 발진한 젠15 전투기 4대를 포함해 항공기 70대와 선박 11척을 타이완 인근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늘 타이완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성명에서 총통으로서 나는 동맹국 방문이든 미국 경유든 그리고 국제적 친구들과의 교류든 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수년 동안 진행돼 왔을 뿐 아니라 타이완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라면서 하지만 중국은 이를 군사훈련 개시를 위한 빌미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이 타이완 해협과 영내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면서 이것은 영내 책임 있는 주요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중국군 동부전구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부터 실시된 훈련에서 타이완섬과 인근 해역 목표물들에 대한 모의 타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억지와 진압 상황 유지를 위해 섬을 계속 포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군사훈련은 차이 총통이 중미 2개국 순방 뒤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를 경유해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남중국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발리카탄, 어깨를 나란히라는 뜻으로 불리는 해당 훈련에는 미군 약 1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고속기동 로켓 포병체계 하이마스, 제블린 대전차 유도무기와 미군 군함, 전투기들도 동원됩니다. 특히 30년간 이어져온 발리카탄 훈련 최초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26일 필리핀 서부 잠발레스주 해안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에릭 오스틴 미 해병대 소장은 훈련을 통해 우리가 맺는 관계는 분쟁, 위기, 인도주의 지원, 재난구호에 더욱 신속히 대응토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8일부터 4일 동안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리카탄 연합훈련은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물가를 잡는 대로 저금리 기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의 실질 금리 인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다시 통제되면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며 실질 금리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IMF의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미국, 영국과 유럽 국가 등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IMF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채무 위기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이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동맹국 간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면서 갈등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은 이날 정부 보안 유지 문제는 국가 역량 발전과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신뢰와 확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도청 의혹이 두 나라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다가오는 위안 정상회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지휘관들에게 핵 무력을 공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헌신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동맹 등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What I would start with by saying is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But broadly, as I
이어 미국 관리들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고위급에서 관여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와 맺은 동반자 관계에서 우리의 안보 공약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와 민감한 문건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과 매우 깊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영부인은 국빈 방문 기간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파트너를 영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gain,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또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답하도록 하겠지만 이번 방문은 우리가 행정부로서 매우 기대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8일 소셜미디어상에 유포된 미국 기밀 문건을 분석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10일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진상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정보 수집 방식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American people need to know and deserve to know that we're taking this very, very serious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n this. He will stay briefed.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을 보고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부처 간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try to do is do the best we can to figure out how this happened.
다만 우리가 매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정보라는 것을 모든 미국인이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민감하고 고도의 기밀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계속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처 간 노력이 강화된 상태라며 문건 촬영본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 파트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주말 사이 동맹 파트너와 관여하고 의회 관련 위원회에도 이번 유출과 관련한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했고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 도감청 의혹이 담긴 문건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미한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1차장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장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1차장은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내용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동맹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석좌는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회담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양국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10일 VOA에 이번 유출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한 간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출은 당혹스러운 일이며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와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스톤 석좌는 이번 공개로 가치 방정식이 새롭게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으며 이 문건을 통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출 문건에는 한국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sensitivity as related to the credibility of the U.S. and South Korea. And so while I think that it is likely that the alliance can endure,
스나이더 국장은 지금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도와 관련해 민감한 순간이라며 동맹은 결국 이번 사건도 견뎌내겠지만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잘 헤쳐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정탐 문제는 양국이 집중하길 바랬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동맹국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나면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정상회담 직전 한국 고위관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폭로되면서 유감스럽게도 회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나 강력한 양국 동맹과 전반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10일 VOA에 이번 도감청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특히 좋지 않다며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ot unprecedented, this intelligence leak is untimely with the U.S. ROK summit only 2 weeks away.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 문제가 정상회담과 강력한 협력관계의 다른 측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에 초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유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한국 국가안보팀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을 감안할 때 한국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하지만 결국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완전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lso obvious if you look at the way Washington and Seoul are handling this thus far. I think both sides
양측이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막고 동맹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의 대화 기제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양국의 정보, 외교, 국방 당국 간 이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정보 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정보 공유와 정보 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며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고위 정치 지도자들과 정보기관들은 어떤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외교적 단절도 없을 것이고 미한 정상회담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적국 모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으며 이번에 유출된 내용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re's already been assumptions or assertions that weapons, Korean weapons, could be somehow implicated in a Ukraine-Russia war. Now, of course, I think the biggest issue is that
이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떻게든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며 물론 만약 미국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팔면 한국과의 거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보 전문가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경기 방식을 안다며 모든 선진국은 정치 지도자에게 결정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고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정보기관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업무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한일 안보회의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한국의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본의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수석 대표를 맡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지역 안보 정세, 미한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세 나라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안보협의체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 개최 발표에서 그동안 사용한 안보협력이라는 표현 대신 3국 군사협력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지휘관들에게 핵 무력을 공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정기 통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안전 상황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 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전선 공격 작전 계획을 다뤘고 회의는 국가 방위력과 전쟁 준비 완비를 위한 중요 군사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 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함께 인민군 전방부대 군단장인 전선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연달아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태세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통상 반년 안팎 주기로 열려온 회의를 3달 연속으로 개최한 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기구 편제적 대책과 관련한 결정들을 가결했다고 한 대목을 주목하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재반 조건이 완성 단계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술과 전략 미사일의 2단 시험 발사와 핵 범용화, 핵운용 부대 공개, 실전 타격 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회의는 핵 보유국 제도화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 법령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핵 독트린이 필요한 거고 핵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고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한 거고 직제가 필요한 거고 실제 능력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걸린 한국 지역 작전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사진 두 장도 공개했습니다. 한 장은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인근, 다른 한 장은 서울을 가리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작전 지도를 꺼낸 회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평택이나 이제 서울 밑쪽에 이제 원전에서 이제 지도를 찍어놨는데 어느 나라나 그런 작전 계획을 토의하는데 지도를 깨놓고 하진 않죠. 최근에 1년 있었던 이제 위협선전의 일환으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위협선전의 일환으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17년 8월 작전지도 공개 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작년 6월 공개 때는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추가했고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에 대해선 엇갈린 해석들이 나옵니다. 우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등 최근 시험 발사된 여러 전술 핵탄두 탑재 가능 전력을 지칭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미한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기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사건건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교묘하고 복합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평양 점령, 참수작전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훈련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 성격에 모종의 행동을 예고한 것 같다. 모종의 군사 동향은 조만간 있을 것 같네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이버 도발이나 목함질의 도발 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모종의 군사적 위협 행동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가 최근 군 연락선 불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 연락선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과 상호 오인을 방지하고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핀이라는 점에서 군 연락선 불통을 이번 회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유인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 채널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아무 설명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간 정기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연락 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성명은 2013년 7월 당시 6.1째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규탄 성명 발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국면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대적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는 거가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남북관계 자체는 일단 대화는 현 상황에서 양쪽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양쪽 다 일종의 정치 선전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요.
권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주재한 의도와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수중 핵 드론 해일의 역량을 과장했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수중 폭발력도 약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산 31 등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미 오랫동안 축적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며 한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신형 무기들의 일련번호까지 노출하며 역량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무기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Yes, I think that they are really continuing to execute what I call their political warfare strategy.
북한은 한국을 전복시키고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전 전략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봅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박 외교 전략을 수행하며 군사 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은 상호 지원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분명한 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의 수중 핵드론 해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러시아는 핵추진, 핵탑재,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보유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와 대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North Korea is not on par with Russia. The Poseidon, the Russian vehicle, is, as you said, nuclear powered.
아닙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은 핵추진 방식으로 대륙간 고속이동이 가능하며 아마 2메가톤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을 겁니다. 헤일은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더 커진 어뢰 형태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작전 구역 내에서만 운용 가능하며 1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헤일이나 포세이돈 모두 방사능 헤일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로 목표물을 적시는 정도가 되겠죠. 목표물을 손상시키긴 하겠지만 방사능 해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실제 역량이라기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북한이 역량을 과장하는 건가요?
At that point, so is Russia. But North Korea clearly is trying to make people think they have something.
수중 핵드론과 관련해선 과장이 맞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포세이돈과 비슷한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량은 훨씬 떨어집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죠.
북한의 해일이 군사적 실효성이 있습니까?
I don't believe so in the sense that it's slow. It's potentially vulnerable during its long transit time to target to be.
실효성이 없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이때 대잠수함전 부대의 공격에 취약하죠. 작전 구역의 해안 목표물 공격에 한정돼 있습니다. 또한 해일에 정착할 크기의 핵무기는 수중 폭발 시 그리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물이 폭발력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핵탄두를 훨씬 크고 강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중 폭발시킬 때보다 위력이 떨어지죠.
맥스웰 부대표님, 공중, 지상, 해상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Any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plicates military operations. But that is why we train.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군사 작전을 항상 더 복잡하게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군대를 훈련시키는 거죠. 또 대량 살상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요. 이상적으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맞서 싸울 계획이고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여러 곳에서 펼쳐질 수 있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기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군은 이런 환경에서 작전을 계속 벌일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 31에 투발수단 8종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증거가 전술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완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all of those weapon systems have long been assessed to be nuclear capable.
이 모든 무기체계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핵탄두 크기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으로 입증한 역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 역량에 회의적인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들이 그런 회의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목격한 것은 북한이 이미 지난 20여년간 입증해온 역량이라는 게 미국 정부 안팎의 주된 분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뜻인가요?
Not necessarily. We don't know how heavy that warhead is, but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 핵탄두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봤던 거대한 크기의 핵탄두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kg의 탄도를 싣고 3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1세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시연한 모든 미사일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스커드와 노동 등 북한의 1세대 미사일들도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전쟁 수행 전략에 어떻게 접목될까요? 한국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요?
I think it's very clear that is what their strategy is. And in fact, when we look at how they would have to attack
북한의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한 동맹을 격퇴하려면 네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군력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 전역의 공군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막는 것입니다. 이때 항구와 비행장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증원 병력이 들어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빠르게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는 많은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 초기에 공격할 고정시설들은 한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 작전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폭발 모의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도 더욱 강화되고 현 상황에 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Well, again, as the colonel said, I don't think we should be overestimating what's going on here.
우리는 현 상황을 과대평가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도 조절 요인은 북한의 핵 비축 규모입니다. 북한은 여러 운반 수단을 갖췄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실전 배치를 가정한 해일에 비교적 제한된 수의 핵탄두를 몇 개씩 할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투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다양한 미사일들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탑재할지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왔을 겁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가장 먼저 배치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식과 핵 모두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과 핵 어느 쪽에도 도전할 위치가 아니죠. 따라서 북한이 새로 공개하는 것들 때문에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북한에만 이로울 테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을 상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Frankly, I don't think that is necessary. However, I strongly respect
솔직히 저는 전술 핵 재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 핵 재배치 논의를 매우 존중합니다. 한국이 국방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 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논의로 야기되는 마찰을 매우 반길 것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확장 억제를 계속 논의하고 계획과 공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이 양국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동맹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에 말려들게 놔둬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한 양국은 2월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하고 공동 기획과 실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곧 나토식 핵 공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Well, I hate to make comparisons. I think, you know, there's a lot of apples and oranges between the NATO alliance, the Rocky Alliance.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토 동맹과 미한 동맹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다릅니다. 확장 억제를 미한 동맹에 타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미국은 확장 억제와 한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요. 동맹이 협력하면 확장 억제를 한국과 미한 동맹에 타당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토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한 동맹에 맞는 방식을 구상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핵무기는 미국 공격용이라는 점을 암시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매우 명백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공격용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순진했거나 북한에 속았던 걸까요?
Well, I think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Kim family regime and its objectives and its strategy.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적, 전략을 이해하면 북한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 목표엔 한국 공격도 포함됐죠. 사실 한국 공격은 북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란 건 그저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은 한시도 그런 의도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항해 남북한이 더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적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 know, and that contention was also just inconsistent with the capabilities North Korea actually had. It didn't even have the ability to reach.
그 논쟁은 북한의 실제 군사력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들은 한국과 일본이었던 겁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 속에 미국만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2차 피해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10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also turned to rogue regimes to try to unlawfully obtain weapons and equipment to support its military operations. In November 2022, the DPRK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the Kremlin-backed Wagner Group.
우드 부대사는 이날 무기 수출 위반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얻으려고 불량 정권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2022년 11월 러시아가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인도했으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고 우크라이나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드 부대사는 말했습니다. 앨리스 제이콥스 주유엔 영국 정치정책 부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스 부대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조달하는 가운데 스스로 초안 작성을 도왔던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750호는 북한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 업체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을 판매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지난 1월 무기 전달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군수품 획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표단 파견을 모색하고 있고 군수품의 대가로 북한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한국 등에서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선박 20여 척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던 무포호도 제재 권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선박 25척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과 금수품을 운송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선박 4척 등입니다. 이들 중에는 BOA가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가 운영 혹은 소유했다고 지목한 북한 선박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한국인이 운영주였지만 이후 북한 선적이 된 낙원 1호는 제재 권고 선박 25척 명단 중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당시 안하이 6호로 불렸던 낙원 1호는 작년 5월 18일 한국 부산항을 떠난 뒤 불과 한 달 뒤인 6월 20일 북한 남포항에 모습을 드러낸 선박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안하이 6호가 부산 인근 해상에 떠있는 장면이 촬영된 위성사진과 이후 부산을 떠나 한반도 서해를 항해하던 중 돌연 기수를 북한 남포로 돌린 항적이 표시된 지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9년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 선박 니홍호는 북한 선적의 도명호라는 이름으로 제재 권고 대상에 올랐으며 한때 한국의 대호 선라이즈호와 우정호였던 오션스카이호와 신평5호도 북한 선박으로 제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21척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간 사실 자체가 불법인 만큼 문제가 된 선박을 제재해 운항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 한국과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선박 거래 금지 규정을 이유로 제재를 권고한 선박 중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북한 상선 무포호도 있습니다. 길이 97m, 중량 톤수 5,297톤의 중형 화물선인 무포호는 토고와 몽골 선적을 거쳐 2020년 7월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권고받은 선박 4척은 뉴콘크호와 안니호 등입니다. 이 중 뉴콘크호는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로 악명 높은 선박으로 지금은 선적 미상이지만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VOA는 뉴콘크호가 2019년 한국을 떠날 당시 한국 항만당국의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저지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후 뉴콘크호는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올해 20여 척의 선박에 대해 제재 권고를 했지만 이들 선박이 실제 제재 대상에 오를지는 불투명합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을 수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선박을 제재한 건 2018년 10월입니다. 안보리가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들 제재 권고 선박 상당수는 최근까지 중국 항구와 공해상 등을 자유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방협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파트너와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방협력과 관련해 두 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우방인지를 강조했습니다. 필립 벤트라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두 나라 간 국방협력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단역할을 해온 수십 년 된 동맹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갖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자가 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는 데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벤트라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거의 80년에 걸친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사우디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중동에서 사우디와 영내 국가들의 방어를 지원하고 파트너의 역량을 확장 및 통합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이러한 역사를 감안할 때 미국 국방부는 우리의 두 우방국인 한국과 사우디 간 안보 협력과 협업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벤투라 대변인은 이어 미국 파트너와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전구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접근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80년간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온 우방국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인권을 중시하고 사우디를 인권 탄압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양국 간 관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반발하며 OPEC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 감축을 결정하자 미국 의회는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1년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파트너 국가인 사우디는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배치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체계를 도입하는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양국 정부나 한화 측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천무가 사우디에 실전 배치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을 방문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방산 수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한국과 태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다고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탈출한 60여 명의 중국 메이플라워 교회 신도들이 수년간의 여정 끝에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박해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도착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는 건 완벽한 부활절 선물이라며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들이 중국을 탈출해 한국에 머물던 당시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한국 정부와 관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스미스 원실에 따르면 메이플라워 교회 신도들은 2019년 중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갔지만 망명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2022년 8월 제주도를 떠나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스미스원은 신도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관리 및 종교자유 옹호자들과 관여했다고 서명을 하겠습니다. 스미스원은 또 신도들이 태국에서 구금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 관리들과도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원은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겸 중국에 대한 의회 행정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북한은 물론 중국 정부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평가했습니다. 증인과 피해자들의 안전보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9일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7년 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며 동시에 그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필요가 우선시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같은 보고서에서 언급될 수 있는 피해자와 증인은 물론 그들의 가족, 친구, 기타 지인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공개 보고는 국제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에 답변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내용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1년 4월 11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해임합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의 해임 사유로 군이 헌법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 앞으로 보낸 명령문에서 그를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군 사령관, 극동 미군 사령관, 급동 미 육군사령관 등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고 통고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당신을 교체하는 것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즉각 작전 명령권을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매튜 리지웨이 중장에게 넘길 것을 지시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해임됐다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7월 당시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물리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전쟁 영웅으로 부상했던 맥아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중국 본토로 확전을 주장하는 등 갈등을 보이다가 1951년 4월 11일 전격 해임된 것입니다. 1985년 4월 11일 40년간 독재자로 군림한 알바니아의 제1서기 엠베르 호자가 사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에 맞서 알바니아 민족 해방 전선을 이끌었으며 종전 뒤 사망 때까지 공산주의 정당인 알바니아 노동당의 총서기로 알바니아를 통치했습니다. 엠베르 호자는 엄격한 스탈린주의에 의거해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유례 없는 폐쇄 정치를 실시해서 서방은 물론 구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국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차례 관계가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엠베르 호자는 국가 원수가 된 다음 옛 친구들을 하나둘씩 처형했습니다.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또 외부 침략에 맞선다며 나라 곳곳에 토치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은 개인 벙커가 75만 개가 넘었고 곳곳에 동상도 건립했습니다. 알바니아 수도에는 높이 9m가 넘는 거대한 청동상을 세웠습니다. 호자가 죽은 뒤 알바니아의 공산주의 정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호자가 사망한 지 6년 후 1991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엠베르 호자의 거대한 동상을 밧줄로 당겨 쓰러뜨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서로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비오웨이가 보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는 오늘날의 미국을 이뤄놓은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정치인, 과학자,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달나라로 날아간 우주인, 신대륙을 탐험한 개척자들도 소개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발명가들.
그의 정식 이름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타파하고 민권 투쟁의 앞장선 이들. I have a dream.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여성 운동가들은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의 횃불을 밝혀줬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 헌법.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시 오원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I hear the train coming. It's rolling around the bend.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